사진으로 보는 최근 북한과 통일 선교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약 1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신의주가 보이는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건하라는 지역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가면 약 1400km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두만강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북한의 남양이라는 곳입니다. 불과 지척에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북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녀와서 제가 평양박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평양 882.6km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 세 곳 모두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이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평양이나 북한을 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북한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북중 국경에 가게 됩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북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자동차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 사람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과 이 마을은 다른 마을입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이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영생탑일까? 탑에 세워져 있는 글씨를 자세히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영생탑이 됩니다. 이 영생탑 옆에는 모자이크 벽화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최근에는 김정은의 모습까지 그림으로 그려진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훼손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비난하거나 낙서를 해도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과 역시 이 마을은 다른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큰 구호가 있고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래쪽에 사각형의 건물들은 공공 건물이죠.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불은 다 꺼질까요? 불은 환하게 밝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낮에 촬영한 모습이고 이건 밤에 저녁에 다시 촬영한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주민들이 사는 집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공공 건물 가운데 유독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한 건데 그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지금 보셨던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사진 말고 사람 말고 이 사진 전체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사람 말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약 4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 벽화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자이크 그 벽화는 계속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반드시 모자이크 그 벽화가 세워져 있는데 그 마을에 큰 공장이나 학교가 들어서면 또 모자이크 그 벽화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그 벽화가 몇 개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이건 공장입니다. 그 옆에 가림막으로 뭔가를 가려놨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한 건데 몇 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저 가림막은 바로 이 모자이크 벽화를 만든 거였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교하느냐도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 북한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통일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통일선교, 북한선교를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압록강에 지금쯤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고 뒤에 보이는 건 돼지입니다. 멧돼지일까요? 집돼지일까요? 네, 보이는 건 멧돼지처럼 생겼지만 집돼지입니다. 네, 저렇게 돼지를 방목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북한이 매 굶주린다고 했는데 저렇게 살진 돼지도 있고 여성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형형색색의 알록달록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촬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압록강의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오는 길은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집에서부터 강변까지 몇백 미터를 걸어와야 겨우 빨래를 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빨래를 하고 있는 북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기온은 영하 28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영하 3도가 되면 한파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영하 30도의 추위를 한국에서 잘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위냐면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로 얼굴을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빨래를 하러 수백 미터를 저렇게 한겨울에도 걸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진은 결코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불과 5년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도 저렇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그 말에도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녘 여성들의 삶은 현재라는 사실이죠. 빨간색 동그라미는 역시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뒤에 집들이 있고 옆에 길이 이렇게 나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어떤 조형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우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우물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젊은이들 중에 우물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시설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마을에 역시 촬영을 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건 우물이고 그 앞에 아이들이 물을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물을 북녘의 주민들은 우물이나 압록강에 가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건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북녘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향이 북녘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에 그렇게 탈북 청년이라고 부르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우리 이웃으로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탈북 청년이나 탈북민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 노래를 아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고향이 북쪽인데 탈북민인데 이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다면 반드시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를 알아야 합니다. 노래를 압니다. 부럼은 부러움입니다. 이 노래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진 누굴까요? 맞아요. 김일성 원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집. 어떤 분들은 뭐 북한, 어떤 분들은 뭐 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집은 당의 품입니다. 조선노동 당의 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4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노래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답변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면 그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내 생명은 당과 조국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10초 아니 1초 이후의 삶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유한한 존재이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새벽이실 같은 청년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통일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당신의 생명이 누구 거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선교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온 열방의 국기들이 있습니다. 그 온 땅의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북녘의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은 수령과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일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통일선교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거기에 진보나 보수나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선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는 저 북녘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선교의 핵심입니다. 북녘의 아이들은 지금쯤 압록강변이나 두만강변에 가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원래 사진을 찍을 때는 저 트럭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길 낭떠러지길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고 망원렌즈로 그렇게 찍어와서 확대를 해봤더니 저 트럭 짐칸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북한 말로 농촌 동원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농촌 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해도 그건 역시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반드시 농촌 동원을 갑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농촌 체험을 가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농촌 체험과 농촌 동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농촌 동원은 반드시 끝내야 될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저렇게 가서 일을 하고 그 할당량을 끝내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많아도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한여름에 트럭에 태워서 농촌에 일을 하러 저렇게 수업시간에 보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항의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될 상황까지 갈 겁니다.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아동노동이나 그런 부당한 일들을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분단된 땅에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길을 통해서 저 신음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의 절규를 들으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음은 저 북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외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북한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밭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이 맞겠죠. 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1400km 지도를 보면 끝에서 끝까지를 가는 동안, 1400km는 어느 거리냐면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과 서울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배 정도 되는 거리가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1400km를 가는 내내 보이는 북녘의 모습은 다 이렇게 황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나고 아마 찬양을 부르실 텐데, 오래 황폐하였던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찬양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황폐함이라는 것이 땅의 황폐함도 있지만 영혼의 황폐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창문을 제가 촬영한 건데, 창문 하나가 한 집이라고 본다면 그나마 제일 잘 살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그나마 형편이 제일 나을 것 같은 집은 아마 요 가운데 집이지 않겠습니까? 네, 옥수수가 있고 노란색, 빨래가 많이 걸려져 있고 옆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광 지별판입니다. 태양형 판넬입니다. 그러면 제일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아마 요 집이거나 요 집이겠죠.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집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집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밑에 있는 집은 유리창에 창문이 아닌 비닐은 씌웠습니다. 이 건물 어디에도 유리창이 없습니다. 대부분 비닐을 씌웁니다. 그나마 비닐을 씌우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곳은 아까 빨래를 하고 있던 바로 그 도시인데, 북한에서 그래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밀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그나마 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양강도 해산시의 모습입니다. 도시입니다. 그곳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야, 북한이 한국에 1960년대 같이 너무나도 못 살고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다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장마당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과일이 있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진 가운데와 왼쪽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북한이 배급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배급을 통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쓴 책 중에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 이제 중국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를 가야 그러면 북한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연평도 백령도라는 서해 5도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 옵니다. 제가 주운 북한 사탕 포장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헬로키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북한이 카피한 겁니다. 헬로키티는 리본이 빨간색인데 북한이 카피한 건 딸기가 있습니다. 왜 딸기가 리본으로 그려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딸기 맛 사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기향 크림 속 사탕, 딸기향 크림이 들어간 사탕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라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라면. 많은 분들이 꼬부랑국수라고 알고 있는데 라면은 즉석국수라고 부릅니다. 신라면은 한국에서 만든 거고 그 옆에 있는 즉석국수는 북한이 카피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라면을 카피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장마당에 북한에 이러한 남한의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에는 먹는 것만 팔지 않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전자장비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바로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입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났고 당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영상물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도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년들이 통일하게 북한의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그렇게 통일조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북한에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청년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심각하게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입니다.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와 시대 앞에 우리 청년들을 영웅 청년으로 빛나게 내세워준 조선 노동당. 그 값높은 부름 앞에 떳떳이 금지 높이 나서리는 청춘들의 맹세와 의지가 거세찬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청년들이 들고 있는 횃불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결사옹위를 외쳤죠. 그리고 그 결사옹위는 바로 김정은을 목숨과 같이 지키자는 구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탈북 청년이 학생이 한국에 와서 받은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너 꿈이 뭐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 꿈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최소한 북녘의 청년들은 꿈이라는 단어조차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손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반만 그리신 분 계십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반만 그립니다. 제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쪽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이 지도는 제가 7번 국도 어느 휴게소에서 촬영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7번 국도는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 라인을 쭉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도로가 7번 국도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부산을 출발해서 포항, 영도, 울진, 주문진, 속초, 강릉을 지나서 그렇게 강원도 온성까지 동해안을 쭉 가는 게 7번 국도인데 그 7번 국도 상에 이렇게 반쪽만 그려진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쪽 지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국, 우리나라는 결코 이렇게 반쪽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들어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 여러분들은 북녘에 가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은 북녘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선교를 하는 이유, 통일의 그때가 오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말은 제발 살아있으라입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는 우리가 지금 겪고만 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녘의 주민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 알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 북녘의 사람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북한의 차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취하며 행진해 갈 때 그렇게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같은 청년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야 합니까? 대체 저 북한 땅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북녘 땅 살리는 한 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땀을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하여서 저 북녘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래 항파했던 저 북녘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저 북녘의 사람들을 제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사람들 살려주시옵소서. 비투생이 될지라도 제발 사람하니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일의 그날 그때가 다가올 때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단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